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39번째 세례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주일에 우리 교회는 32주년 창립 그런 감사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하던 교육관의 1차 건축이 잘 마무리되어서 영유아 유치부가 예배드리고 또 예배실 공간에서 함께 입당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지난주에 예배를 했습니다. 지난주 3부 예배를 메인이 그쪽에서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모든 것이 이렇게 완벽하게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비하면서 마치 기말고사 직전에 이렇게 벼락치기 하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며칠을 보냈습니다. 아주 피를 말리는 그런 경기나 연주나 시험을 앞둔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긴장감이 흘렀었는데요. 전날 밤에는 이제 자정이 넘어까지 예배팀들이 준비하고 그러면서 엄청난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 하루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과 오늘 하루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하는 그런 마음이 교차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주일 아침이 되었는데 1부, 2부 예배를 여기서 들으면서 계속 이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오늘 잘 할 수 있을까? 그쪽에 강단에 마이크, 이 강단에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2부 예배를 마치고 이 강단을 뽑아서 이제 들고 갔습니다. 제가 들고 가서 설치하고 또 그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이걸 다시 뽑아와서 4부 예배 설치하고 그랬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설치를 했는데 모든 것이 다 처음이기 때문에 성가대가 등단을 연습해야 되고 찬양팀이 연습해야 되고 또 이렇게 헌금송도 사운드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한 20, 30분 안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마이크 체크를 못 하셨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연결은 되고 뒤에서 들어왔다는 사인은 들어왔는데 이제 마이크 체크는 못한 채 성가대가 올라오고 제가 이제 등단을 한 거죠. 마지막 찬양을 같이 부르는데 소리가 섞여서 이 소리가 내 소리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찬양 마치고 인내송을 마치고 기도를 탁 하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막 하고 있으니까 이제 소리가 마이크가 탁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 마이크가 들어왔구나. 그리고 이제 같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가를 하는데 1절을 부르는데 목이 아프기 시작해요. 모니터가 안 들어온 거예요. 모니터가 안 들어왔다는 걸 어떻게든 알려야 되잖아. 그래서 2절 하면서 계속 귀를 만졌어요. 이렇게 두 번을 만졌는데 알아봤어요. 그래서 3절 할 때 퍽 하고 들어왔어요. 모니터가. 그래서 3절을 마치는데 모니터가 이제 균형을 딱 잡았어.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나오시면서 딱 들어가면서 제가 아, 세례요한의 형성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깔아주는 거 확인하고 체크하고 딱 모시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우리가 세례요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엘리야 할 때도 좀 나눴고 말라기 할 때도 제가 좀 나눴고 또 지지난주에도 좀 나눴고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세례요한의 설교에 대한 본문이에요. 세례요한 설교의 그 메시지를 오늘 좀 잘 듣고 나눔 방에서 잘 나누면 좋겠는데 또 세례요한을 또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전반적인 또 전체적인 그 삶의 방향성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 드리는 그런 삶이었다. 우리가 그 영성과 그 비전과 또 그런 방향성으로 나가면 좋겠다 하는 것을 큰 그림으로 제가 드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요한은 어느 때 사역했는가? 오늘 본문 1절, 3장 1절부터에 보시면 1, 2절에 띄워주세요. 이렇게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뭐 세세하게 좀 안 써도 되는데 요한 이 누가가 이렇게 써준 이유는 누가가 그게 좀 편하고 친숙하기 때문이고 역사가이자 저널리스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세례요한 그럼 다 알아요. 예수님 그러면 다 아는데 이것이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역사적인 인물인지 실존 인물인지도 가물가물해지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2000년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헤롯, 빌라도 뭐 이런 분들은 세속의 역사에서 봐도 그분들의 그 역사적인 기록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안나스, 가야바, 헤롯, 헤롯, 빌라도 뭐 이런 사람들을 역사에 써주는 것은 후대를 위해서, 역사적인 사실과 신빙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 역할을 누가가 해주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부름받은 그 시대에 헤롯이 있었고 빌라도가 있었던 그 시대 속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어디 공중에 붕 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역사 속으로, 상황 속으로, 관계 속으로, 실제적인 어떤 사건 속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부름을 받은 거죠.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는데 언제쯤 태어나겠고 어떤 상황에 태어나겠다고 결정한 바가 없어요. 부르심을 받은 거죠. 요한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수동적으로, 신적 수동성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요한에게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을 내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요한의 그 삶의 정체성과 방향성과 열매, 뭐 모든 게 거기에 걸려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한은 제사장의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특별한 그런 은혜로 잉태되었고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던 말씀인데,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캐릭터였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준비시키겠다고 말라기 마지막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요한은 오래전에 예언된 사람이었고 오랫동안 준비된 사역자였습니다. 요한은 빈들에서, 광야에서 야인처럼 지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지형이 참 신비롭습니다. 성경의 땅을 밟아보는 그런 감격도 있지만, 이쪽으로 보면 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버스 이쪽으로 보면 광야가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좀 가면 또 강가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 강가와 도시와 이 광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그런 거리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역했는데, 또 조금 가면 요단강이 또 있는 거죠. 그 요단강가로 사람들을 불러서 또 회개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 세례를 베풀고 하는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3, 4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리고 이어서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확인해 주는 이사야의 그 글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어떤 소리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해당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누가가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빈들에서 외쳤던 이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언되었던 이사야의 그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외치는 그 모습, 그것이 이사야의 예언의 모습, 그것의 재현이다, 이런 말씀이죠. 요한은 무엇을 그렇게 목 놓아 외쳤을까요? 자신의 생을 걸만한 그 무언가가 요한에게는 있었습니다. 요한의 생은 바로 그 숭고한 미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이 드려지고 바쳐질 때 온전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이 공동체 가운데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있을 줄 계획하셨습니까? 10년 전에 아셨어요? 미국 동부 지역에 살게 될 줄 아셨어요? 전 전혀 몰랐습니다. 인도하심,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열매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런 미션들과 우리 이후의 그 열매들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세례 요한의 영성을 가지고 빈들로 나가야 합니다. 또 강가로 나가야 하고 또 영혼들에게 목놓아 외쳐야 될 그 외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을 걸만한 분명한 그 외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이 기회와 모든 자원들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어떻게 이것이 연합하여 시너지를 내는가 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그 부르심에 정말 제대로 응답해야 하는 우리의 소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 핵심을 한번 살펴보죠. 세례 요한은 그 자리에 그 꾸준히 서 있었어요. 하루 이틀 만에 사람들에게 그런 주목을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루 이틀 뭐 저러다 말겠지 그러는데 계속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고 또 외치고 또 강가로 나와 사람들 부르고 또 도전하고 외치고 이것이 사람들이 다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꾸준히 보고 크레딧을 주기 시작합니다. 뭔가 좀 다른 사람이구나, 뭔가 특별한 소명을 정말 제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이구나, 크레딧을 주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좀 특별한 그런 삶의 모습과 양식이 있었고 또 카리스마도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신뢰를 얻고 인기가 점점 높아져 갔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볼 때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볼 정도로 많은 신뢰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쯤으로 보이십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막 흥분하거나 헛발질한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적이 부르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자각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분명한 생의 부르심과 방향과 목적, 그것은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한치도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지금도 빛나는 별처럼 신앙인들의 모델로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처럼 잘하다가 이게 삐딱선을 타게 되면 자기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하고 시대도 완전히 역전시키는, 역전이 좋은 게 아니라 완전히 역행시키는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일수록 그것을 역사를 퇴행하게 하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세례 요한은 당당했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과 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삶이 투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튼튼했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아주 당차게 자신의 사역을 꿀림없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강력한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언어와 문화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꽤 좀 심한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요한이 이 정도로 기고만장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막 욕도 막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은 이제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써서 그렇지 우리가 막 읽고 싶은 대로 막 읽는다 그러면 뭐 야 이 뱀 뭐뭐더라 이렇게 불렀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좋을까요? 그런 걸까요? 가만히 이 장면 한번 묵상해 봅시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그런 경험과 이해로 그냥 갑자기 확 가져오게 되면 우리의 선의해가 본문에 이렇게 투영되어서 해석적인 오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요한이 욕을 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그 타락의 현장에서 심판을 경고하신 그 장면이죠.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라인에 서 있느냐, 뱀의 후손의 라인에 서 있느냐라는 그런 생사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말씀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다 죄인인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라인에 서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인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멸망을 예고받아서 심판받게 될 그 뱀의 후손의 그 세력에 동조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무슨 뱀 새끼들아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심하지 않은 말은 아니에요. 그죠? 이 뱀의 후손 라인에 서면은 그냥 뭐 뱀 새끼들아 그러면은 심하고 뭐 그냥 뱀의 후손님 그러면은 뭐 존중하는 말이 아니고, 이 라인에 서 있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아니 회개를 겉으로만 하면, 말로만 하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이 심판받을 라인에 서게 된다는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설교는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얼굴이 좋으시네요. 아주 뭐 행복하세요. 뭐 이런 얘기 하려고 요한이 광야에 나갔고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을 걸고 결국에 헤롯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하다가 나중에 목이 잘려 순교하게 되는 것이 세례 요한의 마지막 그 장렬한 최후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심판이 멸망이 예정되어 있다. 진실로 회개해야 된다라고 지금 요한이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 목소리 한 10배쯤으로 증폭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큰 소리를 못하고 있는데 요한은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가까이 왔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임박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가 너희를 덮을 것이다. 이런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을 저주하는 그 수준에 지금 요한의 외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나오는 그 백성들에게 진실로 회개해야 함을 경고하고 도전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게 세례 요한의 설교 핵심입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회개를 부르짖고 있어요. 속으로 그들이 생각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내가 아브라함 뭐 멧대손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혈통적으로 완벽한데. 족보, 아씨. 여러분 족보 있으시죠? 족보. 제 아버지가 막내신데 집안에 좀 이렇게 가장 뭐지? 맞이 역할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20년 전에 뭐 족보를 막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족보 만드는데 막 후원도 하시고 집에 족보가 막 이만큼 와 있더라고요. 제 이름 막 찾아보니까 이름 나오고 애들 이름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족보. 이스라엘 사람들 또 우리 또 한국 민족이 족보를 이렇게 좋아하고 많이 따지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만족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진실로 회개하지 않으면 헛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실로 회개했다면 그 증거가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배움은, 우리의 나눔은, 우리의 모든 사역은, 성경 공부는 결론적으로 열매로 나가야 돼요. 그냥 단순한 이해 정도에 머물면 안 돼요. 지식에 머물면 안 돼요. 행함으로 나가야 돼요. 예. 모든 것은 행하기 위한 준비여야 하고 행함으로 나가야 마땅합니다. 믿으면 구원이다. 그러면 행함은, 믿으면 구원이라니까? 라고 믿음을 강조하는 거는 좋은데, 왜냐하면 그 믿음조차도, 그러면 믿음을 강조하면 내가 믿었다는 게 강조되는 건가요? 그 믿음을 강조하는 것도 믿음도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게 될 때 그 믿음 안에 행함이 함께 있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되는 거지, 내가 믿었다는 걸 강조하면 그것도 자기 자랑이 되고 말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경멸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돼요. 믿어진 게 은혜니까요. 그래서 믿음 안에는 행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나갈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나왔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10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세례요한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 세례요한의 설교는 백성들에게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행동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것을 막 우리 거부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변하라, 변해야 한다, 바꿔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하여 도전하고 있죠. 듣기만 하면 판단만 하게 돼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판단하든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든지 그렇게 돼요. 근데 듣고서 행동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 판단할 시간이 없어요. 자기 변화시키기도 바빠 죽겠어. 그래서 각자가 자기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면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아주 공동체가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머리가 지나치게 크면 아무리 멋을 내도 한계가 있습니다. 머리가 지나치게 크면, 갓난 애기들 인형 보면 주로 머리가 크죠. 애들이 왜 텔레토비를 좋아할까요? 왜 아이들이 뽀뽀로로를 좋아할까요? 왜 뽀통령이 될까요? 머리가 커서, 자기들이랑 비슷해서 동질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애들이 이렇게 머리 크고 뒤뚱뒤뚱 가니까 자기 걷는 모습하고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게 스피리처리 동질감을 막 느껴가지고 그냥 이렇게 뽀로로 좋아하고 텔레토비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근데 머리가 크면 아이들이 좋아할 수는 있지만 어른들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성숙한 어른들을 감동시키려면 쇼윈도에 이제 8등신, 9등신 그런 몸매들이 쫙쫙 서 있어야 이제 감동이 되고 우리 지갑도 열고 그렇게 되죠. 그런 비현실적인 몸매를 보면서 우리 지갑을 열게 되죠. 감동하니까. 감동 안 하십니까, 여러분? 머리는 그래서 작아져야 되고 몸매는 쭉쭉 빠져야 됩니다. 상당히 비현실적인 몸매이지만 일단은 그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점점 자라면서 머리가 작아집니다. 아니, 머리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머리도 커지지만 상대적으로 팔다리 몸이 길어지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머리가 작아지게 되죠. 그죠? 그게 맞는 방향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듣기만 하고 남을 판단하고만 있으면 머리가 큰 인형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머리의 비율이 작아지지 않아. 머리가 계속 커. 상상하지 마세요. 하여튼 그래서 나이가 드셨는데 머리가 너무 크시고 팔다리가 충분히 근육이 없으신 상황을 우리가 이제 직면하게 된다면 열받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제 연세도 드셨으니 팔다리가 쭉쭉 길어져서 아주 근육도 잘 생기고 멋진 비율이 되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중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겉으로는 안 보일지 몰라도 이렇게 눈 감으면 보이잖아요. 이렇게 머리가 막 커 있어. 팔다리는 짧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요한의 강력한 이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응하고 있어요. 11절에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옷 두 벌이 많은 게 아니에요. 밥 두 그릇이 많은 게 아닌데 없는 사람과 나누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괄적으로 정부가 걷어가지고 배급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산주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가진 사람들이, 덜 가진 사람들을 보면 이것을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이것을 나누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 사랑이 흘러가고 그래야 감사가 오고 그래야 서로 어우러지는 평화의 그런 말하자면 그것이 혁명이라면 혁명이죠. 무슨 공산주의가 다 일괄적으로 걷어가지고 밥그릇 하나씩 들고 밥 주고 하나씩 퍼주는 게 그게 무슨 혁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예? 그것은 성경을 빙자한, 성경적이라는 그것을 가장한 아주 아주 사탄적인 그런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쉐어해야 돼요. 나누어야 돼요. 고이면 썩습니다. 돌고 돌아야 하는 거죠. 파도도 쉴 새 없이 파도가 치기 때문에 바다가 썩지 않는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2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세리는 당시에 악명 높은 그런 로마 제국의 앞잡이였습니다. 조세 징수권을 하청받아 가지고 백성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거두면서 자체 커미션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 챙겨서 아주 부를 누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일반적으로 부정직했고 탐욕스러웠고 동족을 배신할 수 있는 그 확률이 가장 높은 배신자, 예정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의 타도 척결 1순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세리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이렇게 요한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상황에서 요한이 하는 말이, 세리 그 제도가 이상한 거야, 세리 제도 없애버려, 조세 내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로마 제국도 지금 인정하고 있고 세리라는 직업도 인정하고 있어요. 해야 할 것은 세리가 정직하게, 정확하게 그것을 하게 되면 세리도 하나님 앞에, 또 서로도 서로에게 신뢰를 주고 안정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리가 해야 될 것은 부과된 것 위에는 거두지 말라,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남들보다 더 많이 죄를 지었으니까 더 많이 울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과된 것 위에는 거두지 말라는 거죠. 이게 진정한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권위와 질서와 기준 이런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 혁명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개혁이고 혁명인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쉽진 않은 거예요. 자기에게 권력이 있고 또 힘이 있으면 그 권위와 권력을 사용해서 오용하고 남용하기에 마련입니다. 적절한 질서에 따라서 건강한 구조로 이 자원이 배분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개한 세리가 법대로 집행하기만 하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비 효과,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니라 이것이 점점 어느 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군인들도 묻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물으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인은 로마 군인은 아닌 것 같아요. 백성들의 치안을 담당하는 유대 그런 군인, 군병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조직이 있고 또 무기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더 가지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그런 마음이에요. 초등학생들도 뭐 반장이나 선도부장, 완장을 채워주면 뭔가 달라져요. 뭔가 자기가 더 얻으려고 하고, 뭔가 하고 남는 게 있으면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런 것이 어린아이 때부터 나타납니다. 하여튼 완장 하나 차면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 그냥 보통의 형편이에요. 나는 안 그럴 거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정말 어떤 시스템으로 제어가 되든지, 본인이 정말 결단하여 장악하지 않으면, 마음이 성령에 장악되지 않으면, 그 완장 하나 차면은 조금이라도 베네핏을 더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조직이 있고 무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막 뺏는 거죠. 안 뺏기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상하게 이렇게 이렇게 고발해가지고 아주 골탕을 먹여버리는 거죠. 골탕 안 먹으려고 그러면 또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제나 이제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군인은 명예로 살아야 되는데 명예와 부를 함께 가지려 하다가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세례관의 설교를 이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렇게 만만한 설교는 아니죠. 이 세례요한의 설교, 제 설교 말고 세례요한의 이 내용 자체를 좀 잘 한번 마음에 받아보세요. 이거 잘 생각해보면 이거 듣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거 행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이 말씀 무겁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최소한 내 가족, 내 친구, 우리 패밀리, 우리 가문 정도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런 자세로, 그런 영적인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이런 자세로 사나이 예,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 영적인 그런 정병으로 서셔야 합니다. 몇 가지 뭐 아까 말했던 그 세 가지 그대로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나누어야 됩니다. 물질에 조금 여유가 있으면 잘 나누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쌓아두면 썩어요.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인데 이걸 쌓아두면 썩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100억짜리 태양의 눈물 물방울 그 다이아 목걸이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100억짜리인데 이게 달고 다니실래요? 달고 다니시겠어요? 한 세 분은 끄덕끄덕 하시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시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겁니다. 100억짜리를 달고 맨하탄을 이렇게 막 활보하게 되면 위험할 겁니다. 100억짜리 태양의 눈물 다이아 목걸이를 갖게 됐다. 조용히 갖게 될 리가 없어요. 신문에 크게 날 거예요. 누가 그걸 갖게 되었다. 얼굴이 팍 나오고 막 사진 찍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맨하탄이고 막 다녀. 낮밤으로 다녀. 그럴 수 있겠어요? 안 될 거예요. 일단 큰 금고를 준비하고 집안에 금고 깊이 3중 금고 안에 넣어놓을 수 있어요. 얼마만에 한 번씩 보실래요? 그렇게 사실래요? 아니면 은행에 넣어놓으실래요? 얼마만에 한 번씩 가서 꺼내보실래요? 100억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물질은 있을 때 잘 사용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게 사용해야 되는 거지 묻어두고 이걸 100억짜리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걸 달겠어요? 숨기겠어요? 이것을 어디 맡기겠어요? 어쩌겠어요? 이게 100억이어서 문제지 그만큼 안 커도 사실은 있는 대로 잘 나누어서 살리고 살리는데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정하고 정직하게 일해야 한다. 우리 세리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일터나 직장이나 그 모든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공정하게 처신하고 정직하게 일해야 됩니다. CCTV 하나만 틀어놔도 사실 상황이 행동이 좀 제어가 되잖아요. 우리는 CCTV 정도가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졸지도 않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서 있다고요. 우리 종교개혁 선배들이 코람데오라는 그 하나님 면전의식, 그 신전의식에 대한 좋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코람데오 정신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서야 돼요. 그렇게 서면 달라져요. 달라져야 됐어요, 사실. 한국이 25%가 크리스찬이다 할 때 25%가 하나님 불꽃 같은 눈을 감찰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삶을 살기 시작했으면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고 그렇게 직장의 일터를 살기 시작했으면 더 바뀌었어야 되는데 뭔가 바뀌려다가 좀 만 것 같고 지금 오히려 막 미끄럼을 막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 신전의식,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약간의 그런 흥분 뭐 그런 걸 가지고 애들이 뭔가 좀 하게 됐을 때 엄마가 보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자전거를 처음 타게 됐을 때 엄마 아빠가 저기서 보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앞만 보고 좀 갔으면 좋겠는데 넘어질까 봐. 그런데 그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틀 만에 이렇게 중심을 잡고 타고 있는 자랑스러운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좀 그런 마음으로 코람데오로 이렇게 정직하게 살면 좋겠어요. 셋째는 아까 군인에게 한 말은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자족은 차원 높은 수준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공개된 비밀이에요.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자족을 못하면 항상 아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아주 불안에 가득 차게 되죠. 사람들이 주위에서 떠나기 시작해요.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또 막 소리 지르고 또 사회를 원망하고 요즘 사회의 어떤 이 사상들을 이렇게 보면 권위를 해체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요. 모든 금지된 것을 다 금지하라 뭐 이런 슬로건이 있어요. 요즘 한국에서 학생 인권 조례, 차별 금지법 그런 걸 얘기하면서 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선생이 학생을 혼내면 그것은 안 되는 거고 학생은 선생만 멱살을 막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별로 처벌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눌려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자유와 해방을 막 주는 거죠. 이상한 방향으로 사회가 가고 있어요.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그것을 차별하는 것 자체가 사회가 우리에게 이렇게 막 주입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 자체를 막 이렇게 막 구별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이 시대 문화, 그게 성 정치로 막 나가는 그런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질서와 권위를 통해서 창조하셨는데 그 질서 다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어떤 흐름인데요, 사상적인 흐름인데 그 배후에 뭐가 있는지, 누가 있는지, 어떤 영적인 세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세상이 막 가니까 막 좋아하니까 좋은 게 아니라 똑바로 한번 봐야 돼요. 그런 관점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들을 잘 한번 보세요. 영적인 큰 기운이 이제는 교회 공동체를 제외하고 다른 것들은 거대한 카르텔을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아주 굳게 서서 교회의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의 설교는 셉니다. 엘리야의 모습 같습니다. 갈멜산 850대 1 전투 그 속에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세례요한의 설교의 내용을 듣고 우리 삶의 자리에 적용하는 아주 진실한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의 설교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존경받아 마땅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되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삶에서 가장 본받을 만한 점은 자신은 낮추고 주님은 높여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은 신앙의 매우 고차원적인 그런 영역이죠. 성숙한 차원입니다. 머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팔등신, 구등신이 된 그런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게 잘 되지 않으면 아직은 머리가 큰 것입니다. 아직은 유아적인 상태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세례요한도 자랑하려면 자랑할 게 참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니냐 막 몰려들 정도였는데 세례요한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메고 풀기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의 위치를 아주 확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오늘 마지막 그 21절 22절 두 절 한번 보여주시면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이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의 이 공생애의 시작, 원래 메시아로 오셨지만 메시아로 아주 오피셜리 아주 퍼블리컬리 이제 공포하는 세리모니를 세례요한이 열어준 거예요. 그 일에 수종된 것입니다. 이 일을 한 것으로만 해도 세례요한은 이 땅에 태어났던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겸손하게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 세례요한 같은 형성으로 잘 준비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위기의 시대 가운데 세례요한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이 겸손하게 그 일을 잘 준비하여 예수님의 사역에 그 예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예수님 제자로 이 시대에 불러주셨습니다.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함께 준비해 나가는 거룩한 신부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